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 전성진 지음, 성우 엄지은 읽음 집을 찾아서 엘리베이터가 덜컹하며 반층 아래로 떨어지는 찰나 주변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다. 방금까지 벽에 기대 스마트폰을 두들기던 남자는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공중부양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독일인 아주머니의 구두가 벗겨지며 내 얼굴을 스쳤다. 벼랑간 꺼져버린 땅에 놀란 나는 허공에 두 손을 휘적거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추락이 멈췄을 때 모두가 동시에 바닥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다.
이 망할 놈 엘리베이터! 씨.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난 독일인 아주머니는 욕을 뱉으며 비상벨을 부셔버릴 기세로 눌러댔다. 다시 덜컹하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 아주머니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옆을 보니 애인의 얼굴이 창백하다. 다쳤어? 애인의 대답이 문과 벽면이 긁히면 하는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비로소 땅층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승객이 쏟아지듯 뛰쳐나왔다. 땅을 밟고 나서야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졌다. 누구 하나 괜찮냐고 서로에게 묻지 않았다. 어학원에서 숙소랍시고 내준 아파트는 이런 곳이었다. 이웃끼리 인사조차 하지 않는 베를린 동쪽 변두리 낡은 15층짜리 아파트. 자잘한 사고쯤은 이슈조차 되지 않는 장소. 두 달 전부터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노후된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멈추는 것도 모자라 덜컹거리거나 한 뼘 정도씩 아래로 툭툭 떨어지곤 했다. 지난달 초 어학원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어학원은 지독하게 무관심하고 게을렀다. 정해진 양식에 이름과 사인만 넣으면 완성인 어학 증명서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프런트를 찾아 요청에 요청을 거듭해야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증명서가 손에 들어오기까지 꼬박 5주가 걸렸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브로커를 두고 중국 학생들에게 숙소와 학원비를 바가지 씌우는 어학원으로 유명했다. 어쩐지 학생 중 열의 일곱은 중국인이었다. 홀린 듯 독일식 전철인 S반에 타고 나니 슬슬 열이 올랐다. 애인에게 우라통을 터뜨릴까 했지만 그는 아직 얼이 빠진 채였다.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한바탕 할 생각으로 중얼거리며 할 말을 연습했다. 외국어로 싸울 준비를 하면 문장을 만들다가 화가 풀리곤 했다. 이번에는 화가 풀리지 않게 동사와 시제를 생각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지던 순간을 곱씹고 곱씹었다. 덕분에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을 학원 프런트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다.
안녕? 내가 한 달 반 전에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고 너한테 말했던 거 기억해?
어김없이 심드렁한 여자 직원을 마주보고 있자니 준비한 영어 문장이 꼬일까 조마조마했다.
오늘 엘리베이터가 추락했어. 한 달 반이나 전에 수리를 부탁했는데 왜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거야? 누군가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거야?
오케이. 건물 담당자에게 엘리베이터 수리를 다시 요청해 둘게.
너는 이미 나한테 두 번이나 똑같이 말했어. 진짜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나는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직원은 대답 없이 말을 알아들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입술 한쪽을 씹고 턱을 만지작거리던 그는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다.
네가 원하면 이번 달 말로 숙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고작 말한다는 게 계약 종료라니. 기가 막혀 귀가 뜨거워졌다. 홧김에 보란 듯이 종이를 잡아채 냅다 사인을 갈겨버렸다. 그러든지 말든지 여전히 심드렁한 직원은 신청서를 보며 독수리 타법으로 뭔가를 느린느린 컴퓨터에 입력했다. 못해도 15년을 쓴 듯한 프린터가 한땀 한땀 글자를 인쇄하는 동안 나는 틀린 그림 찾기 게임 속 힌트처럼 혼자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한참이 지나 계약 종료 확인서를 받을 때쯤에는 그마저 머쓱해졌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마침 이사를 생각 중이던 A는 계약 종료 소식에 기뻐했다. 같은 방을 쓰는 게 내심 스트레스였던 우리는 따로 집을 구하기로 했다. A는 별 걱정이 없어 보였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주변 임대료보다 좀 더 비싼 유학원 원룸 숙소를 얻을 거라 했다. 나에게 원룸은 사치였다. 그나마 가능한 선택지는 다른 사람과 집을 나눠 쓰는 WG, 공유 주거였다. 쉽게 말하면 쉐어하우스다. 집을 비우는 데 주어진 시간은 3주가 조금 안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낮에 어학원에서 성질을 낸 일이 후회스러웠다. 내일 학원에 돌아가 사정을 말하고 계약 종료를 물을까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숙소에 도착하자 불안이 폭발했다. 집과 관련된 모든 채널을 업데이트하고 이메일과 메신저를 넘나들며 저녁에만 60통이 넘는 신청서를 썼다. 답장을 받은 건 고작 4통이었다. 그마저도 2통은 사기 이메일이었다. 돈을 보내주면 열쇠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뻔뻔하게 스카이프로 말을 거는 사기꾼과 입씨름했다. 나를 죽이겠다는 사기꾼의 메시지에 너보다 내가 먼저 너를 찾아서 죽일 거라고 대답하고 차단해버렸다. 아주 잠시 사기꾼이 나를 찾아오는 상상에 오싹했다. 그렇게 새벽까지 눈을 벅벅 비비다 지쳐서 잠들었다.
KBS 오디오북
다음 날, 두 통의 메시지가 새로 도착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영어, 두 번째 메시지는 독일어였다. 첫 번째 메시지.
Hey, 사랑스러운 메시지 고마워. 우선 집에서 같이 얘기할까?
친절한 메시지를 따라서 향한 곳은 노이 켈린의 헤르만 플라츠. 노이켈르는 베를린의 대표적인 게토다. 젊고 가난한 다국적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소위 말하는 힙한 지역이지만 치안은 별로 좋지 않다. 당시 나는 노이켈린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었다. 헤르만 플라츠는 노이켈린의 대표적인 광장이다. 주변에는 아랍 식료 품점과 레스토랑이 빽빽하게 자리를 잡았고 중간중간 유명한 바나 카페가 섞여 있다. 헤르만 플라츠에는 우반, 즉 독일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역 앞에서는 한국의 오일장 같은 마켓이 자주 열린다.
첫 번째 집은 헤어만 플라츠 우반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라고 했다. 나는 첫 번째 집을 보기도 전에 이미 신이 났다. 직장에서 가깝고 사진으로 본 방도 상태가 좋아 보였다. 2인 WG였는데도 가격이 300유로대라 아주 저렴했다. 왜 아직 이 집이 남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덩실덩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역에서 내려 구글 지도의 경로를 따라 2분을 걸으니 정말 제 시간에 도착했다. 건물을 보자 들뜬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건물은 아주 오래되어 보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살았던 낡은 16평짜리 주공아파트가 떠올랐다. 외벽의 검정 페인트는 회색에 가깝게 발해 있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냈다. 건물의 땅층에는 커다란 스포츠 도박장이 있었다. 시트지로 유리창을 모두 가렸는데 살짝 열린 문으로 각종 스포츠 중계 소리가 흘러나왔다. 슬쩍 엿보니 꼬질꼬질한 행색의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를 쥐고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아직 집이 남아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투박한 남색 철제 대문 옆에를 누르니 얼마 안 돼 여자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아무래도 스피커가 고장난 듯했다.
4층 오른쪽 집이야.
뭐라고? 잘 안 들려.
4층 오른쪽 집이라고.
작은 목소리가 겨우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리자 한기가 훅 뿜어져 나왔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었기에 어둡고 지저분한 계단을 올라갔다. 독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나선형 계단이었는데 손잡이 봉에 온갖 물건이 걸려 있었다. 유모차, 킥보드, 휴대용 쇼핑카트 같은 생활용품이었다. 모두 낡고 얼룩덜룩했다. 한층씩 오를 때마다 생활소음이 들렸다. 주로 아이 울음소리나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를 언어로 통화하는 소리였다. 층고가 높아서 4층,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5층에 오르기도 전에 숨이 목까지 찼다.
헤이, 여기야.
4층 오른쪽 집에서 똑단발인 백인 여자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말했다. 빨간 립스틱에 기모노 스타일의 재킷을 입은 여자는 메시지에서처럼 친근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
아, 괜찮았어. 아, 주변에서 일해서 자주 오거든.
완벽하네.
여자는 강한 영국 억양으로 한 문장에 한 번씩 러블리나 블릴리언트 같은 추임새를 넣었다. 억양이 세서 알아듣기 힘들었다. 여자를 따라 들어간 집에서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집을 뒤덮은 초록색 카펫과 아이보리색 벽지였다. 따로 임대하는 방만 빼고 모든 공간이 같은 색이었다. 사이트에는 방사지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었는데 우연이 아니었다. 초록색 카펫 위에 서 있으니 방구공이 된 기분이었다. 집에는 잡동사니가 많았다. 특히 직접 그린 듯한 페인팅과 드로잉이 사방에 세워져 있었다. 발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아 곤란해하니 여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여자의 방은 오브제로 뒤덮여 있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드림캐쳐, 튀르키예의 악마의 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나무탈. 신앙과 관련된 물건이 대부분이었는데 국적도 종교도 모두 뒤죽박죽이었다. 머리만 덩그러니 잘려있는 부처상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향초였다. 여자는 허둥지둥 물건을 한쪽으로 치우더니 바닥에 앉으라고 했다.
오디오북.
바닥엔 먼지가 많았다.
아, 방이 조금 지저분하지?
괜찮아.
집을 직접 보니까 어때?
나는 웃으며 좋아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다. 여자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베를린에 온 지 얼마나 됐어?
이제 5개월 차야.
세상에 귀엽기도 하지. 나는 8년 됐어. 시간이 이렇게 빨라. 너는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
나는 런던에서 왔어. 휴가로 베를린에 클러빙하러 왔다가 정신 차리니까 8년이 지나있네.
여자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 동안 거의 눈물이 고일 정도로 웃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뻘쭘해서 두리번거리며 방을 구경하는 척했다.
여기서 뭐 하면서 지내?
나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일해.
어디?
나는 내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이름을 말했다. 여자는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굴렀다. 자기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란다. 여자의 들뜬 모습이 슬슬 기괴해 보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의 이름을 줄줄이 나열했다. 텅 빈 눈으로 여자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나는 DJ가 되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서 요즘은 그냥 집에서 지내. 가끔 알바하면서 용돈 벌고.
나는 네가 화가인 줄 알았어.
아, 그림은 취미야. 원래 대학교도 갈까 했는데 뭐랄까. 직업으로 하기엔 내가 너무 그림을 사랑해서 가지 않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학원은 다녀?
응, A2 레벨이야.
5개월 차면 어학은 열심히 다녀야 해. 나를 봐. 8년을 살았는데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하잖아. 베를린 사는 사람들 죄다 영어를 하니 독일어를 배울 수가 있어야지. 저태의 어학원을 좀 더 열심히 다녔으면 지금이랑은 달랐을 거야. 절대로 멈추지 마. 절대로 멈추면 안 돼. 지금 멈추면 나중엔 절대로 못 배운다고.
이제와 생각해보면 꽤 통찰력 있는 조언이었다.
네가 귀여운 사람이라 정말 다행이다. 나는 벌써 네가 마음에 드는데.
여자는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나는 부담스러워 총기를 잃기 시작했다. 여자는 신경도 안 쓰고 내 손을 잡아 끌며 집안 곳곳을 보여줬다. 방 두 개의 작은 주방, 화장실이 전부인 아담한 집이었다. 벽지 곳곳이 울어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하지 않은 접시가 쌓여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온통 찌든 태로 가득했다. 창문이 작아서 방이 서늘하고 음침했다. 낮에도 작은 스탠드는 켜놔야 할 정도였다. 장점이 영 없었다. 건물에 자전거 보관대는 있어? 당시 나의 보물 1호는 월급을 모아 큰맘 먹고 산 자전거였다. 여자는 음침하게 웃었다.
1층에 있기야 있지. 근데 다 낡은 자전거밖에 없어. 알지?
응?
여기는 노이 켈른이잖아. 네 자전거가 내 자전거고 내 자전거가 네 자전거고 무슨 말인지 알잖아.
여자는 나를 보며 윙크하고는 말을 이었다.
나도 종종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빌리곤 해. 이렇게.
여자는 빌리곤을 말할 때 손가락 따옴표를 만들었다. 이렇게라고 말하면서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는 신용을 했다. 더는 참기가 힘들었다. 여자에게 몸이 안 좋다 둘러대고 냅다 밖으로 뛰쳐나와버렸다. 여자는 나를 쫓아오며 임대에 필요한 서류 이름을 외쳤다.
나는 살인마에게 쫓기는 양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를 뺐다.